司長。로마서7장21절에서24절까지봉독해드립니다로마서7장21절에서24절까지입니다그러므로내가한법을깨달았노니곧선을행하기원하는나에게악이함께있는것이로다내속사람으로는하나님의법을즐거워하되내지체속에서한다른법이내마음의법과싸워내지체속에있는죄의법아래로나를사로잡아오는것을보는도다오라나는곤고한사람이로다이사망의몸에서누가나를건져내랴
오늘읽은21절에서24절까지의내용속에묘사된이내용은많은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는내용입니다 우리가이로마서7장14절부터끝절에이르는이전체문맥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하는문제를몇주전에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이것이불신자에관한것이냐신자에관한것이냐하는다른견해가있다고했습니다왜냐하면신자라면23절에묘사된바있는죄법아래로사로잡히는일이일어나질수가없고불신자라면오호라나는곤고한사람이로다이사망의몸에서누가나를건져내랴하는자신의위치를깨달을수없습니다그래서어느쪽을더무게있게다루느냐에따라서신자라고도하고불신자라고도하는그팽팽한주장이맞서고있는것입니다그러나이21절에서24절에이르면이것이아무래도신자의경험이아니겠는가하는주장이조금강해집니다그리고그것은그내지체속에서한다른법이내마음의법과싸워내지체속에있는죄법아래로나를사로잡아오는것을보는도다라는23절의묘사에서이하나의죄와죄를극복하려는선한생각과의갈등으로이해할기가자연스러워보이고그래서그런의미에서신자가고급한신앙생활을영위하려고죄의유혹과시험을물리치려는갈등그도전과유혹을외면하려는갈등그리고가끔가다여기에묘사된것같이실패하기도하는모습을그려낸것이아닌가하는주장이있습니다그근거로는고린도후서10장이구절이하나의근거가됩니다 고린도후서10장3절입니다신약성경296페이지입니다우리가육체에있어행하나육체대로싸우지아니하노니우리의싸우는병기는육체에속한것이아니요오직하나님앞에서견고한진을파하는강력이라모든이론을파하며하나님아는것을대적하여높아진것을다파하고모든생각을사로잡아그리스도에게복종케한다하나님아는것을대적하여높아진것을다파하고모든생각을사로잡아그리스도께로복종케한다하는묘사와여기오늘우리가로마서7장23절에서보는내지체속에서한다른법이내마음의법과싸워내지체속에는죄의법아래로나를사로잡아오도다와묘사가상당히흡사하지않으냐하는것입니다고린도후서10장의내용이신자가그마음에어리석은생각을가진것을성령님의간섭하심으로그리스도앞에복종케되는결론을얻는것과또는불신자들이하나님을알지못하고대적한것들을성령님의감화감동으로이제하나님앞에항복시키는양면성을가지고묘사한것같이여기있는이것도그런우리마음에있는어떤하나님과대적되는생각들을항복시키는그런작업들성령님의간섭하심에의한작업들과묘사로서는똑같이결과로서는반대되는것이지만악한생각이우리안에있는선한생각을묵살하고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내용들은 하나의 가상입니다.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가상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서 자연인, 인간이 처한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려고 만든 하나의 가상법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면서 동시에 자신이 곤고한 사람인 줄 아는 이 두 체험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자는 불신자요. 그는 자신이 곤고한 자인 줄 모르고 자신이 곤고한 자인 줄을 아는 자는 신자뿐이며 신자는 결단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자 안에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이라고도 보지 않으며 이 일은 오직 율법 앞에 사람이 그냥 내버려져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묘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세력 앞에 붙잡혀 있는 것을 극명하게 그려 보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법에 의한 하나의 묘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더욱 그 같은 해석을 분명하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오도다 하느니 싸운다는 말은 군사적 작전을 말합니다. 군사적 작전이라는 말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힘이 총동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꼭 일어나도록 힘으로 간섭한 것이라고요. 신자가 받는 죄와의 갈등은 죄가 군사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고 유혹하는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게 하지 힘으로는 못 옵니다. 거짓으로 하죠. 위협을 합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해서 우리를 겁을 주지 실제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당하는 죄로부터의 위협과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죄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로 힘을 발휘한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로잡도다. 나를 사로잡아오도다. 사로잡는다는 것은 창으로 위협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 포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 인물은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쪽을 할까 저쪽을 할까 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는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뭔만 하게 하냐면 죄를 짓게만 하는 법칙인데 그 법칙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마음의 법과 싸워 그를 사로잡아 갈 만큼 강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을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요. 이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대등한 법칙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22절 다시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내 마음의 법, 내 지체 속의 다른 법, 이 두 법이 대등하게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7장이 전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하나의 가정은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안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법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율법에 선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왜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한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과 대등한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온통 주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그럼 왜 법 그러냐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고 또는 그 규칙이 어떤 땐 적용됐다 어떤 땐 안 적용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용되는 언제나 그 결과를 이루고만은 절대 불변의 법칙같이 나한테 힘을 쓰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하나의 원리 또 이런 원리 여러 원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혹 율법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내 진심으로 율법을 좋아하고 사모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법칙 속에 있느냐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법칙 속에 있냐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더라 말입니다. 그건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언제나 지더라 말이죠. 언제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울이 그려내고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율법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가상적인 묘사라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묘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는 건 무엇이며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미 나왔던 것과 같은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려고? 죄를 깨달으려고. 여기서 죄는 지금껏 로마서 7장을 해오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죄는 세력이더란 말이에요. 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그럼 우린 율법으로 족한 것입니다. 율법이 온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옳으냐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죄란 세력이더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더라고요. 율법으로 뭐가 틀렸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나, 틀린 것을 배척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나를 알게 하더라 말이죠. 그게 초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실패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중에 경험이 어느 쪽에 더 많아요? 세상 경험이 더 많고 거룩한 경험이 적으니까 세상이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해서 집니다. 그건 하나의 실족이고 실패예요. 끝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나면 금방 무슨 생각이 오냐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생전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생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죄를 질 때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 중에 어느 게 더 많은가 보세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몰라서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 뿌리라는 건 굉장히 깊은 것이었고 그 습관은 꽤 오래까지 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까지는 지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민족성과 상당히 다른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상당히 낙관적이고 좋은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조 시대에 들어와서 너무 유학에 의하여 너무 이렇게 묶여 있어서 경직된 사고가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일제 36년 동안의 통치 아래서 결정적으로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그 국민성을 갖게 됐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남의 침략 아래 놓여 있으면 내가 노력한 것이 내게 되질 않습니다. 누가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모든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나 그죠. 제1차 기준이 없는 것이죠. 제1차 기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산업을 발달시키려면 맨 처음 중요한 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준을. 1미터, 1kg, 1리터. 이것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쓰는 부속품과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부속품과 기아자동차에서 쓰는 부속품이 최소한 볼트너트 같은 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1기준치 1cm, 1미터, 1g, 1kg 이건 같아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법이 법으로서 만인에게 평등하게 힘을 발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태껏 그게 안 됐었기 때문에 법이 힘 있는 자에게는 맥을 못 쓰고 힘 없는 자에게만 힘을 쓰니까 우린 접촉사고가 나면 나가서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법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니까 보험금도 법대로 지급되지 않고 경찰도 와서 법대로 처리를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뭐든지 싸우다가 이걸 묻죠. 당신 뭐야? 당신 뭔지 알아서 뭐해? 지금 일어난 사건만 얘기하면 당신 뭐야? 그리고 상대방은 사회적 신분이 높고 이쪽은 사회적 신분이 낮으면 무조건 다 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은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 뭐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 그건 대단히 큰 피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당합니다. 70년, 그럼 우리가 당한 그 식민지 생활의 약 두 배인데,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약 4,500년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인데도 자기 나라 말을 쓰지 못합니다. 아람어라는 바벨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대단한 후유증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옛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이 너무 뿌리 깊이 하나의 습관처럼 남아있어서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다가도 한번 실패하면 금방 무슨 생각이 드냐? 역전은 별 수 없어.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난 별 수 없어. 이거야말로 참으로 나쁜 버릇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예전에 죄가 나를 그렇게 총칼로 위협해서 포로로 만들고 굴복시켰듯이,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힘으로 꺼내는 것이어야만 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 말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은 다시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5장 21절.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건 오해하고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의 자비롭고 긍휼에 찬 그의 의지가 그의 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분이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베푸신 선물로 우리가 그가 우리를 붙잡아내서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세력적 표현이라 말입니다. 율법이 한 건 뭐라고요?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른가를 밝힌다 한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모르는 것 한 걸음 더 가서 물론 모르기도 하죠. 무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능하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떤 처지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주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을 것인가?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시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죄를 깨닫는 것이라 그래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옳은 줄을 알아요. 그러나 율법이 옳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걸 난 선택할 수 없어요. 14절에 이미 나왔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있어요. 총칼로 위협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로마서 7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3절이 바로 그 얘기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율법이 밝혀준 것입니다. 우린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린 무능하거든요. 우린 죄의 세력 아래 붙잡혀 있는 포로라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우리가 만들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남의 포로인 걸요.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반절은 24절에 붙은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가상법을 만들면서 인간이 처한 입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혹시 유일한 방법인가를 아는 감사가 비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고 알고 있다. 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믿는다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면 우린 자꾸 난 믿었다, 난 믿었다 그래. 난 믿었다, 너도 믿느냐? 이거죠. 난 믿었다, 나는 했다. 이건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확신을 하는 자는 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을 때는 자기 의지가 근거였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힘과 그의 열심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봅시다. 이런 믿음의 정리야말로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1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린 죽어 땅에 묻히고 썩을 것입니다. 혹 그 신자들 중에라도 화장을 하는 것이 그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그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나는 길에 말씀드립니다만, 화장하는 것은 전혀 신앙과 무관합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화장한 거는 다 없어져서 안 모인다고 썩은 거나 탄 거나 그게 그겁니다. 걱정을 하지 말고 다 화장하십시오. 화장해서 다 뿌려버리세요. 무덤 만들고 이럴 공간이 없습니다. 만일이 아니죠. 뭐 언젠가 제가 죽을 텐데 죽거든 사정없이 화장해서 다 갖다 버리세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이 세상이 끝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새 세상이 시작이 될 텐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다 일어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자가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일어난다는 겁니까? 귀가 있어서 들어요? 아니면 무릎이 있어서 일어나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없는데 뭘 듣고 뭐가 일어나요? 무슨 재주로? 청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죠. 우리의 몸을 다시 변화시키시죠.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사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이런 결론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이번에 김영삼 씨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그 회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두가 좋은 말만 해주던데요. 국민학교 다닐 땐 뭐 이랬다, 중학교 다닐 땐 이랬다, 뭐 땐 이랬다. 왜요? 끝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End is good, all is good. 제가 유일하게 아는 독일어인데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역사상에 어떤 예를 들면 히틀러다 그러면 나중에 확 망하고 나면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서 벌써 정신병적 그 현상을 나타냈었는가, 이것만 또 다 따진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영광된 자리에 승리자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뭐만 남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어도 실패한 거는 다 없고 실패 안 하려고 하우성 친 것들만 이렇게 이어서 다 얼마나 열심히 울었는가. 사실은 그때마다 실패한 건데도 그걸로 연결되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한 거는 없어진다고요. 말하자면 이김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정말 못해먹겠다, 글쎄요 못해먹겠다 그러고 잠시 못해먹다가 또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끝이 어차피 승리와 영광으로 끝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래 있으면 괜히 한 대 얻어맞기나 했지 무슨 유익이 없어요. 우리의 처지가 뭔지 아세요? 이김을 받는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있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려 영광된 자리에 세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꼭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끝이 회개고 끝이 올라오는 거로 끝이 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혹 괜찮게 산다 할지라도 끝은 꼭 망하게 돼 있다고요. 끝이. 그럼 뭐 무슨 일을 했어도 끝이 망하는 걸로 돼 있으면 나중에 따질 때 전부 못한 것만 연결되게 돼 있고, 여러분은 좋은 걸로만 연결되게 돼 있는 분입니다.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 아래 있었던 것까지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런 외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신자가 얻은 구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음을 믿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충성되이 주 앞에서 보내게 하시고, 헛된 생각과 하나님 미워하는 길에서 등을 돌리게 하시고, 충성되이 우리의 여생을 맞춰 주님 허락하신 승리의 자리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주를 만날 수 있게 준비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신자들로 우리의 여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고난과 위협과 저 적대감이 그렇게도 큰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얻는 평안과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신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